어우야담의 어우는 유몽인의 호, 어우당에서 따온 것입니다. 어우는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장자 천지편에 보면 어우란 자랑하여 떠벌리며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즉 쓸데없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허사로 이루어진 말 어우. 유몽이는 왜 허다한 멋있는 말들을 놔두고 이런 말을 자신의 호로 삼은 것일까요? 장자처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었던 유몽이는 어쩌면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비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그 어우의 뜻을 알고 나니까 유몽인 선생이 더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별 뜻이 없네요.
괜히 그 말하자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헛소리 한다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우, 네? 그 우리 선배님은 어떤 호를 짓고 싶으세요?
저요?
호를 짓는다면?
호를 짓는다면?
네.
뭐 머저리?
어우. 저는 뭐 대략
알아요,
정도.
알아.
대략 권진영.
호 알아요.
어떤 거요?
태희 권진영.
아, 역시 선배님. 500원 드릴게요. 이따 끝나실 때.
네. 자, 오후 4시 고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보실 때는 반디로 네. 들으시면 되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읽기는 팟캐스트를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려면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됩니다.
네, 영화 광해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네, 영화를 보면 이 광해군은 늘 왕위에 대한 불안감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 임목 대비 폐위 사건으로 이어지죠.
네, 유몽이는 허균과 같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 세력이었어요. 네. 하지만 임목 대비 폐위만은 반대했던 유몽이는 정치의 실증을 느끼고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금강산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새로운 왕이 된 후에
네.
조정에서는 광해군을 지지했던 신하들이 다시 광해군의 복위를 꾀할까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데요. 바로 이 그물에 유몽인도 걸려들게 됩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온 유몽인이 남긴 시가 있죠.
네,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70살 늙은 과부, 단아하게 빈 방을 지키고 있네. 이웃 사람들 재혼하라 권하면서 준수한 그 남자 꽃 같은 얼굴이라 말하네. 하얗게 샌 머리에 화장을 한다면 어찌 연지분이 부끄럽지 않을까.
네.
오.
늙은 과부는 유몽인 자신을 나타내고
네.
꽃 같은 남자는 인조를 가리킵니다. 비록 옛 임금이 현명하지 않고 새 임금이 매우 훌륭하다 하더라도 마음을 바꿔서 새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뜻인데 결국 유몽인은 아들과 함께 사형을 당하고 있죠.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렸던 유몽인. 그가 당시 민중들의 삶을 통해 사회상을 날카롭게 분석한 어우야담 오늘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이야기로 듣는 역사 이야기. 오늘은 어우야담에서 웃음과 유머가 넘치는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네. 조선시대의 개그와 유머 어떤 시기였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성과 한음의 역시 개콘에서 나오는 그 코너 아닙니다.
네.
오성과 한음의 오성 이양복 아시죠?
네.
이양복이 말을 무척 아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조정 대신과 마주앉아 있는데 부인이 와서 묻더랍니다. 말 먹이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양복이 하는 말이 아니 부인 그럼 지금 나더러 조정대신과 말 먹이를 의논하라는 겁니까?
네. 아주 고차원적인 유머로 받아 넘기네요.
그러니까 하이개그네요 이거.
자, 조선시대의 이런 고품격 개그에 이어서 조선시대 판타지도 만나볼 텐데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사건들 그리고 인어 등등등 온갖 이 괴상한 것들이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퀴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광해군 1년 강원도 하늘에서 이것이 목격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UFO, 2번 헬리 혜성.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우야담 오늘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식가 정응두와 김응사 이야기입니다. 찬성 정응두는 먹는 양이 매우 컸다. 일찍이 농장에서 한가하게 지내는데 마을 노인이 홍시 200개를 큰 동거리에 담아 술 두 병과 여러 안주와 함께 찬성에게 올렸다. 정찬성은 두 병의 술과 안주를 다 먹고 그릇을 비우고는 앉아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홍시를 집어 꼭지를 따고 입에다 던져 넣었는데 잠깐 사이에 다 먹어 치웠다. 빈 동거리를 마을 노인에게 던져주자 노인이 인사하고 사례하며 말했다. 제가 애초에 이것을 올릴 때는 대감께서 여러 날 잡수실거리로 바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드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마을에 이충의라는 사람이 있어 집안에서 철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가 끝나면 찬성을 맞이해 대접하였다. 한 신의의 진설한 음식을 모두 찬성에게 올렸는데 제기가 매우 커서 평소 사용하는 그릇의 3배는 됐다. 과일 예닐곱 그릇, 유밀과 두세 그릇의 높이가 모두 한자가 되었고 떡과 적의 높이도 한자였다. 국수 한 그릇, 어육탕 예닐곱 그릇, 기타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음식 몇 그릇, 밥과 술의 일기까지 양껏 올렸는데 찬성은 즉시 그릇을 다 비웠다. 그 집안 사람 모두가 정찬성의 양이 크다는 것을 알고 음식을 매우 풍성하게 하려고 힘썼으며 세상에 보기 드문 장관으로 여겼다. 우리 마을에 사는 김응사라는 이는 의관으로 허리 둘레가 열 아름이나 되었고 먹는 양 또한 대단히 컸다. 간이 홍천민이 유생이었을 때 위병을 앓았는데 김응사와 함께 절에서 지내면서 치료하였다. 김응사를 위해 두부를 큰 가마솥으로 하나, 밥 다섯 말, 탁주를 큰 동이로 하나를 마련하여 대접했다. 김응사는 단번에 그 음식을 모두 비우고 뒷짐을 지고 서성거리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여 말했다.
요즘 내 비위가 매우 약해졌구나.
아니 그렇게 먹고 비위 약하다 그러면 어떡하셔요.
와, 진짜 손은 네? 키워도 이분은 못 키우겠다. 손은 바지라도 갈지. 홍시 200개를 한 번에 뚝딱, 그리고 제사상에 오른 음식들도 앉은 자리에서 뚝딱, 밥 다섯 마리에 두부를 큰 가마솥으로 하나,
이게 참...
그렇게 먹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말이 선배님?
아우, 내가 요즘 입맛이 좀 많이 없어.
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조선시대에는 왜 기네스가 없었나 몰라요. 아마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었을 텐데 아깝네요. 많았을 텐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와,
응사. 진짜. 요즘 유행하는 어떤 드라마 제목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응사.
하여간 먹는 이야기 뒤에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종, 노비가 대식가예요. 이 종이 일은 진짜 잘하는데 문제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아이고 아이고.
한 끼에 쌀 한 말.
아우 진짜 이건 거덜나겠다.
그러면 한 열을. 아니 그럼 있어봐. 10끼에 한 가마. 야, 정말 그만큼 먹나 싶어서 한 말에 밥을 해줬더니
네.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요. 밥 그릇으로 밥을 퍼먹더래요. 말 다 했죠.
말 다 했네요.
왜?
진짜 이건 아니지.
대식가, 주변에 대식가
아시잖아요.
글쎄요.
언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떡해. 언니 밥 먹는 거 보고 갈래.
뷔페.
네, 뷔페에서도.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지나오길래 그 남자분들 보고 숟가락을 뚝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배님이 저 남자 보고 반했나 이랬더니 뚝 떨어뜨리면서 하시는 말이 저것들이 내 거 다 먹네. 그랬던 우리 존경하는 이영자 네. 선배님이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이영자 씨는 근데 뭐 드시는 것도 복스럽게 드시지만
너무 예쁘게 드시죠. 들으실 것 같아요.
인생 자체도 복 있는 분이니까.
아 그럼요.
네. 통이 크세요.
맞습니다.
마음 통이.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분이에요. 선배님 아는 분의 뭐 대식가들은 이 정도의 대식가는 없죠?
근데 그 제가 아는 그 씨름 선수 다니는데 네네. 고등학교 씨름 선수.
네. 네.
그 감독하는 친구가 제 후배거든요.
오우.
회식을 안 해.
회식 안 해.
회식하면 큰일 나.
큰일 나. 운동하는 친구 제 친구는요. 뷔페를 데리고 갔는데 한 15접시 먹길래 그리고 바나나를 먹더라고요. 아 저기 이제 찰만큼 찼구나.
디저트구나.
어 디저트구나 했더니 그걸 먹고 또 다시 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한테 아니 왜 또 바나나 먹고 또 다시 시작했더니 어 바나나를 먹으면 위를 눌러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하여간 한 명이 저 불고기
네네.
그 씨름하는 고등학생인데
네.
한 명이 22인분 먹는 거 같아요.
진짜
22인분.
무섭다. 네. 아우.
근데 22인분 먹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고?
아, 좀 차네요. 조금 이제 좀 느껴지네요 이러더라고. 아, 자, 세간에 떠드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모아놓은 어우야담 중에서 또 한 편 읽어드려야죠.
네, 제목은 부인이 냉수만 마신 이유입니다. 이준민과 부사 문익성은 지방끼리 통하며 사이가 좋았다. 양가의 부인들 또한 서로 왕래하며 교분이 두터웠는데 두 여인은 모두 투기심이 있었다. 부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문익성의 처가 말했다. 우리 집 영감이 한 번이라도 집 밖에서 자면 나는 곧 음식을 끊고 오직 냉수만 마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 집 영감은 감히 소실을 두지 못한답니다. 후에 이준민이 밖에 부실을 두자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음식을 먹지 않은 채 단지 냉수만 마시다가 그로 인해 병들어 죽었다. 이준민은 몰래 문익성의 집안 사정을 탐지해 알아보았다. 그의 아내는 비록 겉으로는 밥을 먹지 않았으나 몰래 여종과 약속하며 측간에 간다고 핑계를 대면서 여종이 큰 사발에 밥을 가득 채우고 좋은 반찬을 섞어 비비기를 매우 짜게 하여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올렸다. 그러므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신 것인데 집안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이준민이 그 말을 듣고 곡하며 말했다.
요사하구나. 늙은 여우 같은 계집이여. 내 부인에게 음식 먹지 않는 것만을 가르치고 어째서 측간에 가서 짜게 먹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는고.
곡을 하면서 슬피 우니 듣는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웃지 않는 자가 없었다.
아, 이거 참. 이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진짜. 조선시대 선비들은 맨날 공자할 맹자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유머 감각이 꽤 있으신데요. 농담도 잘하시고 남 골탕 먹이는 장난도 아주 잘 치시고. 선비 맞아요?
공자님 맹자님께서 뭐 입만 열면 인의예지 윤리도덕 어쩌고 얘기만 네. 하니까 겉으로야 수염 쓰다듬으면서 근엄한 척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러게요.
선비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근데
네.
그 측간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수세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와 대단한 비가 대단하시네요. 네,
비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측간 속에서
그러니까
비빔밥 드시는 분은
어디 가도 살아. 내가 봤을 때
이 그 문익성의 처라는 분
네 대단하시네요. 제가 발견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한 장군이 10만 병사에게 명령을 했어요. 아내가 무서운 자는 붉은 깃발 아래 서고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푸른 깃발 깃발 아래 서라. 그랬더니 한 병사만 푸른 깃발 아래 섰더래요.
와우.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남자 셋이 모이면 반드시 여색을 논하게 되니 남자들이 모인 곳에 당신은 일체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대요.
야 이게 어우야담에 있는 얘기구나.
네. 와 진짜.
야 대단하다 재밌네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아 남자 셋이 모이면 반드시 여자 얘기를 하니까
네.
남자 셋이 모인 곳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야 대단한데.
야 이거 꼭 고급 개그다. 이건 지금
이건 지금 개콘에서 써도 네, 되는데 이거
이건
그죠?
지금 개그 프로에서 해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지금 개그 소재 많이 발굴해 갖고 갑니다.
그래요.
기다려 좀만 기다려.
하나 하세요. 어우야 띵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어디 같이 코너 한번 짜실래요?
한번 짜볼까요?
네, 괜찮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이 웃음 속에 이 웃음이 정말 저속한 웃음이 아니라 지혜가 담긴 얘기가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예를 들면 뭐 애꾸눈에 절름발이 한 팔은 못 쓰는 데다 얼굴은 시커멓고 마마자국이 있는 아주 못생긴 도련님이 있었는데
네.
동네에서 제일 예쁜 처녀한테 장가드는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집안이 빵빵했나 아니면 돈이 많았나 봐요. 네.
그때는 신랑각시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던 때잖아요.
네.
첫날 밤에 네. 이 도련님네의 늙은 종이 네. 도깨비로 분장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신랑 나오너라. 내가 이 집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 벌을 받아라. 그러면서 눈을 멀게 하겠다. 발을 부러뜨리겠다. 이번엔 곰보자국이 생겨라. 그래서 날이 밝은 뒤 보니까 신랑이 정말 만신창이로 못생긴 추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처녀는 그 도깨비한테 저주받은 줄 알고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살았다는. 냉진사 때 경사 얘기랑 비슷하죠?
별게 다 있네요. 오이아담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종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결국 사람의 능력이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던 가야금어 정민아가 연주하고 부릅니다. 무엇이 돼요?
조선을 바치고 있는 사상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의 교리에 갇힌 양반들은 점점 조선을 닫힌 사회로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노자나 장자를 읽고 자유로운 상상을 하는 양반들도 있었죠.
네, 아마 유몽인도 장자를 읽었을 게 아마 분명해요. 유몽인하고 장자 어딘지 뭔가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지
그러게,
않습니까?
좀 비슷한 느낌도 네, 들어요.
지난번에 장자 읽을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는데요. 논어 맹자에는 괴력 난신이 안 나오는데 장자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어우야담에도 괴력 난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자님 맹자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하고 불가사의한 존재들 함께 만나보시죠. 만력 갑오년은 전란이 일어난 다음 해다. 온나라 사람들이 모두 굶주려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였다. 유생 박엽이 지방에 피난하였다가 서울에 돌아오니 옛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빈 집채에 머물며 굶주림에 시달려서 정신마저 멍하고 흐릿해졌다. 마시교 남쪽에 사는 친척을 찾아갔다가 밤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머리를 따은 미녀가 자색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박엽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갔다. 박엽은 호엽한 사람으로 젊어서는 질탕하여 예법에 어긋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를 붙잡고 마음을 떠보려고 말했다.
낭자는 무엇 때문에 늦은 밤에 길거리에 있는 것이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왜 나를 맞이하여 가지 않는 것이오?
어려울 것 없습니다. 다만 집안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길 것이니 밤이 깊어지면 저희 집에 함께 가도록 하시지요. 그 말에 따라 그녀 집에 이르니 집안에는 많은 비복들이 멋대로 누워서 자고 있었다. 여자가 말했다. 굶주린지라 손님을 대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웃집에 새로 빚은 술이 있으니 이를 구해오겠습니다. 이윽고 구리 주발에 혼돈주를 가득 담아왔다. 함께 마신 뒤 단잠을 잤다.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여자의 전신이 온통 차갑게 굳어져 있었다. 흔들어 보아도 깨어나지 않으니 곧 죽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박엽이 깜짝 놀라 뛰쳐나오면서 보니 집안에 누워 잠자던 사람들도 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죽어 있었다. 박엽은 동구 밖으로 달려나오다가 큰 길가에 등불이 켜져 있는 집을 보고는 문을 두드리고 다급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 집은 갓바치의 집이었다. 박엽은 사실을 토로하고 말았다.
아, 가슴이 뛰고 전신이 떨리니 진정할 수 있도록 술 한잔 주시오.
주인은 가엽게 여겨 베개 옆에 있는 술독에서 술을 떠주려고 구리 주발을 찾아왔다. 그러나 구리 주발은 찾을 수 없고 술독 입구를 막아두었던 종이도 뚫려 있었다. 박엽은 또 한 번 놀라며 주발이 있는 곳을 갓바치에게 말하고 함께 그 집에 가보았다. 그 집은 사족의 집으로 장성한 처자가 굶주림으로 병들어 죽었으며 온 집안 사람들 또한 굶어서 죽어서 엎어진 시체로 가득했다. 박엽은 비통해하며 관을 갖추고 수레를 세내어 서교 밖에 장사 지내고 그를 지어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박엽은 과거의 급제에 지금은 가선대부로 의주 부윤을 지내고 있다.
청송 성수침 선생이 경성 백악산 기슭의 청송당에서 황혼 무렵에 아이 종도 없이 홀로 앉아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집 모퉁이에 와 섰다. 몸에 걸친 감색 옷은 길이가 발 뒤꿈치까지 닿았으며 흐트러진 머리는 땅까지 늘어져 바람결에 헝클어져 있었다.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동자가 고리처럼 휘둥그레서 겁이 날 정도였다. 선생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가만히 있었다. 선생이 앞으로 오너라! 라고 하자 드디어 창가에 다가서는데 누린내가 코를 찔렀다. 선생이 말했다. 만일 도적이라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귀신이라면 사람과 귀신은 길이 다른 법이니 속히 떠나거라! 말을 마치자 바람처럼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네, 앞에서 읽어드렸던 박엽 이야기는 네. 조선판 사랑과 영혼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귀신과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인간과 어떤 영혼이 있는 존재, 네. 뭐 유령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고 이런 존재들과의 사랑 이야기는 고전 소설에도 많이 등장하는 소재였어요.
아,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나오는 이생규장전, 또 만복사저포기, 신광안의 기재지의에 나오는 하생기우전, 이게 다 인간과 귀신의 사랑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귀신들이 무섭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요.
네.
전설의 고향에서 무덤 쫙 갈라지면서 머리 풀어 헤치고 나오는 그런 귀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읽다 보면은 이제 이때가 그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이럴 네. 때 얘기도 썼으니까요. 전쟁으로 들판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우야담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구천을 떠도는 좀 억울한 귀신, 원한이 있는 귀신들이에요.
네.
삶의 미련이 많이 남았거나 응어리진 한을 풀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자꾸 나타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귀신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 원을 좀 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얘기에 사람과 귀신이 소통을 해서 저승으로 다시 보내는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이번에는 인어와 백두산의 거인 이야기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게요.
김담령이 흡곡현의 고을 원이 되어 일찍이 봄놀이를 하다가 바닷가 어부의 집에서 묵은 적이 있었다. 어부에게 무슨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었더니 어부가 대답했다.
제가 고기잡이를 나가서 인어 여섯 마리를 잡았는데 그 둘은 창에 찔려 죽었고 나머지 넷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가서 살펴보니 모두 네 살 난 아이만 했고 얼굴이 아름답고 고왔으며 콧대가 우뚝 솟아있었다. 귓바퀴가 뚜렷했으며 수염은 누렇고 검은 털이 이마를 덮었다. 흑백의 눈은 빛났으나 눈동자가 노랬다. 몽둥이의 어떤 부분은 옆은 적색이고 어떤 부분은 온통 백색이었으며 등에 희미하게 검은 무늬가 있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고 그 가운데 주름 무늬가 있었다. 이에 무릎에 껴안고 앉히자 모두 사람과 다름이 없었으며 사람을 대하였어도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하얀 눈물만 비오듯 흘렸다. 김담령이 가련하게 여겨 어부에게 놓아주라고 하자 어부가 매우 애석해하며 말했다.
인어는 그 기름을 취하면 매우 좋아 오래되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부패에 냄새를 풍기는 고래기름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요.
김담령이 빼앗아 바다로 돌려보내니 마치 거북이처럼 헤엄쳐갔다. 김담령이 무척 기이하게 여기자 어부가 말했다.
인어 중에 커다란 것은 크기가 사람만한 것인데 이것들은 작은 새끼일 뿐이지요.
일찍이 들으니 간성에 무식한 어부가 인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피부가 눈처럼 휘어 여인 같았다. 바다에 놓아주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세 차례나 반복한 후에 떠나갔다고 한다.
신립이 북도 병사가 되어 오랑캐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대접했다. 그 가운데 늙은 오랑캐가 평생 사냥을 생업으로 삼아서 오랑캐 땅의 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 신립이 물었다.
당신은 젊어서부터 산에서 사냥을 했을 텐데 호 땅에는 어떤 기이한 짐승이 있어?
그가 대답했다.
젊었을 때 사슴을 쫓아 백두산에 들어갔는데 짐승 하나가 마치 거인과 같았습니다. 사람처럼 서서 걸어다녔으며 키가 수십 척이나 되고 온몸이 긴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풀어 헤친 머리가 어깨까지 닿았는데 그 모습이 모질고 사나워 보였습니다. 등에는 새끼를 업고 있었는데 그 키가 십여 척이나 되었습니다. 단아나던 사슴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더니 펄쩍 뛰어 사슴을 잡아채서는 다리를 찢어 등에 업은 새끼에게 먹였습니다.
오랑캐인은 땅에 엎드려 몸을 숨겨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짐승은 아마도 초자연적인 사나운 힘을 지닌 귀신, 야채의 부류가 아닌가 한다. 우와, 조선시대 사람들이 본 인어도 인어공주처럼 예뻤을까요? 왠지 동양의 인어랑 서양의 인어는 좀 다르게 생겼을 것 같기도
그래요.
해요.
여기서 묘사한 거 보면 네. 지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중국의 고대 지리서 산해경에도 인어들이 사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네네.
산해경의 인어는 두 종류라고 그래요. 아픈 사람 뒤에는 물고기, 그러니까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인 인어가 있고
네.
상반신은 물고기, 하반신은 사람인 인어가 있다고 그래요.
와, 이게 참 상체는 물고기고 하체는 사람이면 이상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진짜 인어였을까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언더더시 노래 부르는 인어공주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본 인어의 정체가 과연 뭐였을까요?
네.
그 이제 바닷속에 사는
네.
돌고래의 한 종류인데 듀공이나 매너티 이런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물범이나 물개. 이 물개도 어린 물개들은 굉장히 귀엽잖아요.
너무 예뻐요.
네. 뭐 그런 비슷한 동물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이 되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 백두산에 산다는 거인은요? 키가 3m가 넘고 털로 뒤덮여 있고 새끼를 업고 걸어다닌다는
야, 이건...
혹시 킹콩? 히말라야에 네. 산다는 예티? 이거 한 줄에서 시작해서 또 영화 한 편 나오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퀴즈는 한번 드리죠.
네. 그냥 네. 상상으로 맡길게요.
네.
오늘 퀴즈 드릴게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광해군 1년 강원도 하늘에서 이것이 목격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UFO, 2번 헨리 혜성.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얼핏 보면은 뭐 접시같이 생겼죠.
그 접시구나.
네.
네. 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꾸러기가 부릅니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유몽인의 어우야담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깨비예요.
네.
도깨비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일단 몸은 좀 퉁퉁하고 눈이 네? 부리부리하고 머리에 뿔 하나 있고 네. 이런 거 도깨비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 딱 들고 있고.
아닙니다 고객님.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도깨비 이미지 울퉁불퉁 방망이 들고 원시인처럼 짐승 가죽 입고 나오는 그 모습은 일본 도깨비고요.
오니, 그래요?
예, 일본 도깨비예요. 그리고 오니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언제 또 일본으로 갔지?
그러니까요. 어우야담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도깨비는 사람과 똑같이 생겼고요. 아하. 옷도 농부들이 입는 옷, 그런 옷 입고 집신은 신었어요. 눈은 왕방울처럼 크고요. 팔에는 털이 많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몸에서는 누린내가 아주 지독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방망이는 포졸들이 쓰는 육모 방망이. 다듬이 방망이처럼 생긴 걸 들고 다닌대요. 그런데 어쩐지 귀신은 무서운데 도깨비 얘는 좀 친근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가서 폭 씻기고 싶어요. 누린내가 난다고 하니까. 네.
이 도깨비의 소원이요.
네.
사람하고 친구하는 거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밤만 되면 마을에 내려와서 기웃거리다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못되게 굴면은 혹 달아주고 뭐 그런다고 그러네요.
아.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고 순박하죠.
그러네요. 순박하네.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메밀묵이라고 그래요.
어.
씨름도 좋아하는데 약점이 있다고 하네요. 음? 왼쪽으로 걸어서 넘기면 넘어간다고 그래요.
진짜 웃기네요. 네. 앞으로 도깨비 만나면 씨름 한 판 할까 봐요. 이러면서 우리 저기 심심한데 씨름 한 판 할까? 이러면서 왼다리를 걸기 기술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판 판타지 어우야담의 미스테리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황룡과 백룡의 싸움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중천연이 일이 있어 황해도의 은율 땅을 지나고 있었다. 대낮인 데다가 구름도 없었는데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황룡과 백룡이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로 만나 허공을 가로지르며 싸우는 것이었다. 언뜻 나아오는가 하면 언뜻 물러나기도 하며 언뜻 내려갔다가 언뜻 올라가기도 하는데 밝은 햇살에 비늘이 찬란하게 빛을 발했다. 한참 시각이 지난 뒤 뜬구름이 사방에서 몰려드는데 마치 골짜기로 흘러드는 물과 같았다. 우르릉 쾅쾅 벼락이 치고 번개불이 번쩍이더니 노끈 같은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이어서 우박도 쏟아졌다. 한참 뒤에야 서로 몸을 숨기며 싸움을 그치고 흩어지니 날씨가 환히 개며 하늘이 밝아졌다. 이에 용이라는 것이 날아다니는 사물로 반드시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용이 움직이면 구름이 절로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유가 이르길 이미 용을 말하고 구름이 그것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는 참으로 장쾌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용이 나타나면
네.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요란하다 뭐 이런 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여기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용 두 마리가 먼저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그것도 두 마리나. 스님 정말 용을 보셨나요?
그런가요?
보였을까요 이거?
하늘에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비행체. 혹시 UFO? 조선시대에도
UFO.
UFO가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요.
네.
광해군 때 평안북도 선천과 강원도 원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때도?
UFO가 서로 빙빙 돌면서 엇갈려 움직이면서 남기는 꼬리. 이게 황룡과 백룡의 싸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미확인 비행물체였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뭐 귀신의 도깨비에 인어의 백두산 거인의 용이 된 잉어의 호랑이를 잡아먹은 구렁이 그리고 UFO까지 당시 사람들한테 왜 이런 판타지가 그렇게 인기였을지 궁금해지네요.
현실이 만족스럽고 현실이 행복하면은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꿈꾸지 않잖아요.
아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아, 많이 지친
너무
거구나.
비참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기이한 얘기를 들으면서 네. 현실의 고통이라도 잠시 잊을 수 있게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이상향, 네. 파라다이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친구 중에 UFO에 관심 많고 그런 친구들 보면 네. 많이 지쳤구나 싶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여우야담 이 사실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끝내려니까 자꾸만 더 보고 싶어지는 거 있죠.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 느낌 알아? 내가 여우야담이랑 네. 지금 밀당하고 있는 느낌?
어우야담이에요. 자꾸 왜 여우야담이라고 그래요?
어우야담이라고 했어요. 저는 여우야담, 어우야담. 예. 예, 방송에서는 맛보기로 읽은 걸로 하고요. 네. 꼭 한번 유몽인 할아버지의 이야기 보따리 속에 여러분도 빠져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윈디시티의 그건 너 들으시고 권진영의 고전 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월 2일 목요일 제목 마법의 이야기 보따리 어우야담 난 처음 알았다. 중국 사신이 조선에서 온 무식한 떡보를 대접하고 공경하는 떡보의 사신 이야기. 들쥐가 딸을 위해 좋은 사위감을 열심히 찾다가 결국 들쥐가 최고더라 하는 들쥐의 혼인. 그리고 게으름뱅이가 소가 돼서 온갖 고생 다한 뒤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는 여우고개. 이 이야기들의 오리지널 원전이 바로 어우야담이었다는 것을. 이게 다가 아니다. 호랑이 잡아먹은 구렁이도 나오고 인어도 나오고 백두산 거인 그리고 바다 사는 괴물 UFO까지 나온다. 이만하면 조선시대 반 판타지 세트다. 요즘 가뜩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재 고갈이니 뭐 스토리가 허술하니 요런 말들이 많은데 내가 제작자분들께 책임지고 권해드립니다. 어우야담 한번 읽어보세요. 한 10년 동안은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아이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라이온킹,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것들 외국에서만 만들라는 법 있나요?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로 승부하자고요. 21세기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보물창고 펴내고 퍼내도 계속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마법의 이야기 보따리 그게 바로 어우야담이었습니다.
네 고전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드리고요.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베개에서 2주의 고전 어우야담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인디아 블로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바로 UFO입니다. UFO, 미확인 네. 비행물체.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네요.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방송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다룬 역사소설 열국지를 2주 동안 읽어드립니다. 2주 동안.
와 재밌겠어요.
네. 마지막 곡으로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